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8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2019년 올해의 사자성어 세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공명지조입니다. 공명지조. 몸은 하나이지만은 머리가 두 개인 새가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두 머리가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다 같이 멸망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공명지조라고 그럽니다. 2019년 올 한 해를 정리를 하면서 사자성어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선택을 한 사자성어가 공명지조입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서로 물고 뜯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빗댄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정된 사자성어가 어목혼주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마구 섞여 있어서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은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혼돈이 될 정도로 전국이 어수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반근착절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자성어 세 개를 선택을 했는데 이건 제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도의 모습을 제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자성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서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문제를 풀어내기가 힘들었고 갈등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8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 한 해의 특징을 샬롬이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평화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한 단어들은 단 한 발자국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2019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한 기도의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중에서 가장 탁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무엇인가를 내게 하나님 필요한 부분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아뢰는 것을 마치는 것으로 보통 기도를 끝을 맺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기도의 아주 한쪽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요구를 단순히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면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기도에 균형이 잡혀져 있고 이 기도를 늘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이 주기도문을 자꾸만 묵상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쳐져 버리면은 그 신앙이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한쪽만 계속 먹어버리면은 우리는 건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도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 속에는 아주 심오한 진리들이 압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짧은 기도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매일 한 번 이상은 꼭 외우시면서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균형 잡혀져 있고 너무나도 탁월한 기도이고 너무나도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그냥 주문처럼 그냥 읊고 지나가서는 안 되고 이 주기도문을요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슴속에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면은 먼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요, 거의가 대부분이 다 우리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것, 내가 바라는 이것,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내가 승진하고자 하는 이 단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여기에 보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그러한 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어린 아기들이 기도하는 것, 어린 아기들이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것 보면은 기쁘고 좋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린 아기처럼만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몸은 성숙했지만은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은 전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도를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기도가 온통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기도가 어렵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주기도문을 기도하면 됩니다. 주기도문을 자꾸 암송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음을 다해서 그 주기도문만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우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중심이 만약에 하나님이 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정리를 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정리를 잘못 배열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결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강구하고 요구하고 그거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이 딱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 중심만 딱 잡혀져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먼저 구하면은 그러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딥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하나님의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꾸 증거하고 계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물어보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공간적인 것 또는 언제 다가올지 시간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행복이고 빛이고 평강이고 의고 근데 바로 그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누릴 수 있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또 언젠가 다가올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다면은 그러면은 천국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불안과 초조와 갈등과 두려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딱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의 고개를 딱 수그리고 들어가면은 놀랍게도 불안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곳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저는 아닌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들을 간과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강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왜 힘을 가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힘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물줄기를 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이 모든 것을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이 많아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고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살기 좋았습니까? 그곳은 지상에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좋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괜찮고 송구 영신예배 이 시간 잠도 자지 않고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잠을 자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죠. 아니 그 좋은 곳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너무 아담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담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불행이 없어지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되겠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문화가 이 땅 위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자 하는 당자의 그러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가니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았죠. 막 신이 나서 달려갔을 겁니다. 그 모든 유산들을 다 받아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당자가 나가서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거린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성도는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딱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불행합니다. 그러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부터 불행은 끝이 나죠.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그 통치하는 집 가운데로 다 내려놓고 돌아올 그때부터 불행은 떠나가고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은 사실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면은 풍성함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떠나려고 그럽니다. 왜 떠나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러죠. 네가 신이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신이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대중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 대중문화가 외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왕이라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것이 대중문화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중문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대중문화 속으로 분별 없이 선택함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다 망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는 것도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주도권 싸움입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내가 왕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듣냐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 주장을 합니다. 학생들은 지금 인권을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 못합니다. 왜? 내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법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잠을 자도 선생님이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이전에는 잘못하면 손을 내어밀고 회초리를 맞았는데 손이 시뻘겋게 되도록 맞으면서도 선생님에게 순종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눈을 치켜들고 달려드는 것이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복장이 불량을 해도 가까이 다가오면 담배 냄새가 배어져 있어도 선생님들이 더 이상 교육을 하지를 못하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넣어주고 있는 생각들이죠. 사상들이죠.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잘못되면 회초리를 맞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빌면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를 하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거를 못하게 막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생들은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말씀을 들으면서 반발심이 생길지도 모릅니다만은 우리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얼마나 좋은 문화가 있었습니까?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었죠.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존중이 여겼던 것이 우리 문화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문화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넣어주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어디 모임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왕인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자기가 왕인 줄로 압니다. 모임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내 주장에 관철되지 않으면은 그곳은 힘들어집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왕이 되면은 이 나라는 나로 인해서 좌우지되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한번 왕이 되어 보십시오.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왕의 주권을 가지고 한번 행사를 해보십시오. 그곳에 평화가 있는지 절대로 평화는 없습니다. 대화 드라마에 보면은 왕권 찬탈을 하기 위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죠. 저 나쁜 놈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에서 날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반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슴이 늘 아픕니다. 너 내 백성 아니냐? 내 아들 아니냐? 너 나를 주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왕인데 왜 나를 끌어내리고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주여라고 할 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할 때는 나는 종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에 대한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여 이 말은요, 나는 종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기 그쳐버리면 안 되고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의 모든 일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칩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 가정의 주인은 아이들입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언제 하나가 되고 언제 가정의 평화가 있고 언제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떤 사건 하나가 터지면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사건 하나가 터지면은 이곳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녀에게 큰 소리를 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어머니의 주장을 큰 소리를 치고 자녀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왜 그 구닥다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왜 이해해 주지 않느냐고 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되어들고 있죠. 그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고 여러분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저희 가정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딸이 지금 의학 연수를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 하나를 제시를 해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빠가 동조를 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펄쩍펄쩍 뜁니다. 이 아이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아빠가 옳습니까? 엄마가 옳습니까? 이 딸아이가 옳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고요. 제 아내는 제 아내입니다. 딸아이는 아빠, 엄마는 반대를 하고 있고 딸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 겁니까? 아빠, 엄마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신의 것을.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가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하자.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 세 명이 다 같이 의견을 교환을 해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서로가 화를 내지 않고 서로가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때로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포를 했고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왕이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길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랑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을까? 그냥 그분은 구원받은 성도일 뿐입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의견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으면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결국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도 어렵죠. 남편 전도 어렵고 부모님 전도 어렵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들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하시는 것을 내가 앞에 서서 맡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점점 순종을 하고 교회를 다녀올수록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남편이 보고 부모님이 본다면,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의 마음 속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퍼져나가게 되어 있고 분명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면은 이상하게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먼저 압니다. 내 아내의 마음속에 이상한 게 들어있구나. 천국이 들어있구나. 내 아내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구나. 이상하다. 이 상황에서는 손톱을 들고 핥게 되는데 오래 참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이전이나 똑같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되지 않게 막 달려들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원래 예수 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고집과 내 욕심이 죽으면 이상하게 내 안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적응하고 그때 좀 달라도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항을 하지 않고 기꺼이 붙잡히셨습니다. 아니 그냥 사로잡힌 게 아니라 붙잡혀 주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자기를 순순히 내어드리면서 죽어주셨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잡혀주셨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모델입니다. 붙잡혀주는 것, 죽어주는 것,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 덮어주는 것,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비결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는 곳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랑 뜻이 달라도 내가 참고 기다리면서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 기도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니 잠시 후 2020년부터는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분은, 저분 속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분 마음 가운데는 이루어져 있구나, 저분 참 행복해 보인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밟고 올라서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 속에 평화가 없는 것 압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막 주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속에 평화가, 평강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분란의 영, 다툼의 영, 음란의 영, 시기의 영, 이런 실체들을 볼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은 다 여기에 사로잡혀져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세상은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모습을 저분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2020년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착이 되어갈 때 진정한 평강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다투고 싸웠지만은 찾아가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이라고, 이걸 보여주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 드림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